로마서 18번 메시지 영광의 후사들 1.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하심에 이릅니다. 영화롭게 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정죄는 칭의를 필요로 하고 칭의는 성화를 위한 것이고 성화는 영화롭게 하심을 위한 것이며 영화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의 축복. 로마서에서 8장 14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념은 이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울이 깊은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음을 증명합니다. 8장 14절을 기점으로 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심에 관한 이 부분의 최종적인 관심은 자녀나 아들들이 아닌 후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르며 후사의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 갖는 바울의 최종적 관심은 영광의 후사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한 앞부분의 계속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은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의 견해를 계속합니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하여 바울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13절 끝까지의 견해는 거룩하게 된 자들, 곧 정죄받고 의롭게 되고 화목되고 동일시되고 결국 거룩하게 된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를 성화로부터 아들의 명분으로 돌이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에 왔습니다. 우리는 의문이 아닌 영 안에서 아들의 명분에 관한 주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문 안에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의문을 따른다면 모든 자매들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어떻게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이건 자매이건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의문이 아닌 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 즉 형제와 자매이지만 영 안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혼 안에서는 딸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아들들만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주 예수께 와서 부활에 관해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후사를 얻기 위해 일곱 형제들과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 관해 주님께 말했습니다. 일곱 형제들이 모두 죽은 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녀의 구별이 없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화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면 남녀의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신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 안에서 우리는 남자이고 여자이며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우리는 장래 부활 때에 실현될 것을 현재의 상황에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의 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자매 구절인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영은 아들의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15절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15절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르건 그분이 부르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부르짖음 안에서 그분도 부르짖습니다. 그분이 부르짖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르짖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15절에 부르짖는 주어는 우리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부르짖는 주어는 그 영입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와 그분, 우리의 영과 그 영이 하나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의 부르짖음 안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무서움이 없이 달콤함만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바와 아버지라는 두 용어가 합해질 때에는 깊고 달콤하고 매우 친근한 의미가 됩니다. 아바 아버지는 정도가 깊어진 달콤함입니다. 모든 인종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그렇게 달콤하게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데디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빠바라고 부르며 필리핀에서는 파파라고 부릅니다. 대, 빠, 파와 같이 단음절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음절로만 말한다면 달콤함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데디, 빠바, 파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부를 때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무개 씨라고 부르기는 쉽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그 사람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매우 달콤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당신 안에 달콤하고 친근한 느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에게 아들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는 있어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바 아버지라고 달콤하게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증거. 그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며 15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왜 갑자기 자녀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그 영이 기본적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초보적인 최초의 관계를 증거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들의 성장함이 없는 자녀일 수 있으며 후사의 자격이 없는 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후사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런 증거를 받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기본적이며 초보적인 관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는 가장 어린 나이에서 심지어 영으로 거듭난 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거합니다. 그 구절에서 우리 영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만일 우리 영 안에서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증거하고 우리 영은 증거하지 않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그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둘이 함께 증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고 동시에 우리 영이 그분과 함께 증거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느낌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분을 본 적이 없고 그분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영이 증거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당신의 영이 증거하는 것은 또한 성령이 증거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당신 안에서 증거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그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이 증거할 때 그것은 또한 그 영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두 영이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두 영을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영의 인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의 인도하심에 관해 그릇되고 천연적인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영의 인도하심을 삼층천이나 그 어딘가로부터 갑자기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오 주여 저에게 표적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물건을 사야 하는지 사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하옵소서, 주여 만일 교통편이 닿는다면 그것은 주께서 내가 그것을 사기를 원하신다는 표시가 될 것이지만 만일 교통편이 없다면 그것은 주께서 내가 그것을 사기를 원치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옵니다. 주여 상점문이 열려있게 하옵소서, 만일 상전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내가 어떤 것도 사기를 원치 않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그릇된 관념의 예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14절에 있는 첫 단어를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릇이라는 첫 단어는 우리를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단어이며 14절은 그 문제에 대한 연속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4절의 인도하심은 앞에 구절들에서 다루어진 항목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구절들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영의 인도하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함으로써 되는 것도 아니요, 표적이나 표식을 구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영의 인도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은 외부적인 일에 비롯되거나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은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나는 그 영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에서 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지각에서 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5번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인도하심은 생명의 문제이며 생명의 느낌과 지각의 문제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알 수 있습니까? 외부적인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내적 느낌과 지각에 의해 압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속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을 향해 있을 때에는 즉시 힘이 생기고 안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적셔지게 되고 신선하게 됩니다. 느낌과 지각으로 인해 우리는 안에 있는 생명을 알 수 있고 이 생명의 느낌으로 인해 우리가 올바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말해서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있는 그 영의 인도하심은 외부적인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에 달려있습니다. 자매들이여, 당신은 시장에 가려 할 때 주여 내가 시장에 가야 하나요? 가서는 안 되나요? 가지 말아야 한다면 저에게 표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오 주여, 만일 주께서 내가 백화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나를 막으소서 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장보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외부 사정이 다 순조로울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자동차를 주차시켜놓고 백화점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당신 속에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속에 힘이 생기기는커녕 기가 꺾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외부의 모든 사정이 순조롭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백화점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당신은 점점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외부의 사정으로 인해 당신은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돈이 있고 당신이 무서워하는 남편이 허락을 했고 날씨도 매우 좋으며 교통도 혼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너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심을 믿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외부의 사정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속의 느낌을 묻습니다. 겉에 모든 것이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당신 안에는 공허하고 힘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고 적심이 없고 내적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 영의 인도하심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의 내적 생명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표시나 외부 사정이 아닌 내적 느낌과 감각과 지각을 줌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외부의 일에 의해 인도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내적 느낌에 의해 인도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 선지자인 발람의 당나귀를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그 당나귀는 사람의 말을 하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함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은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은사에서 나오는 인도함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키지 못합니다. 물론 그 당나귀는 사람의 말을 하도록 인도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나귀에게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당나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욱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자매들은 백화점에 가려 할 때 겉으로 보아서 모든 것이 분명하더라도 내적 생명의 느낌에 순종해야 합니다. 백화점 출입구에 접근할 때 속에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백화점에 들어가려 할 때 귀에 들리는 말은 없지만 사망과 약함과 메마름의 느낌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속에 생명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도함이 있습니다. 이 인도함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언급한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4절과 6절에 있습니다. 그 영의 인도는 당신이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옵니다. 당신이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그 영의 인도함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영을 따라 행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다는 지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내적 느낌을 위반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그 영의 인도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속에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은 당신이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 영의 인도 아래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내적 생명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당신이 주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느낌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으로써 그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14절에 언급된 그 영의 인도함은 외부의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내적 느낌과 지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인도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히 10대의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동급생들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내용에서는 그 대화에 가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없더라도 당신은 내적 금지를 강하게 느낍니다. 이 내적 규제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곧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급생들은 더러운 것을 즐겁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당신이 한마디라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은 당신을 그들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것이 그 영의 인도함입니다. 이 같은 그 영의 인도함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 영의 인도함으로 인한 분별을 보고 당신의 동급생들은 당신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자기들과 당신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들은 마귀의 아들들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속에는 그 영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옷의 유행과 모양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각가지 모양과 유행이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유행은 분명히 마귀의 인도함입니다. 현대의 유행은 악한 자에 속한 자녀들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옷을 그렇게 입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회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의상에 관한 규제 항목들을 공고하지는 않지만 당신 속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동급생들은 마귀 같은 옷을 입을지라도 당신 안에는 그렇게 옷 입기를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영의 인도함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압니까? 그 영의 인도함으로 압니다. 그것은 그 영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표시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생명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과 지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동급생들이나 이웃들과 달라야 합니다.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순종할 때 우리는 자연히 한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과 다름을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도 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영의 인도함입니다. 14절에서 언급된 그 영의 인도함을 한낱 밖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100%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적인 느낌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내적 느낌으로 인한 그 영의 인도함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연속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호흡은 끊임없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돌발적인 호흡이 될 때 그것은 우리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그 영의 인도함은 생명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영의 인도함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그 영의 인도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표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 안에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생활하고 행함으로써 오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 영의 인도함은 우리로 생명의 성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게 합니다. 우리는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이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생명의 초기 단계, 곧 갓 태어난 단계에 있는 한편,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다 진보된 단계, 곧 생명의 성장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그 영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거룩한 생명의 느낌에 의한 그 영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그 영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증거와 표시를 가지려면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며 거룩한 생명의 내적 느낌에 따라 살고 행해야 합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며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생활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더 전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 속한 초기 단계로부터 보다 진보된 단계로 옮겨지는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하며 생명 안에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분별된 표시를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